우리나라의 1900년대, 1900년대, 190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두웠죠. 극빈의 나라였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평생 성경 진리와 자유를 외치며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올랐던 함석헌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신앙관은 우리와 많이 차이가 나지만 무교회주의자였죠. 교회를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분이 쓴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한 시인데 그 의미가 깊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만길 나서는 길, 처자를 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에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우리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고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반드시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시입니다. 이런 형제를 가진 사람, 이런 동료를 가진 사람, 이런 이웃과 벗을 가진 사람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 중에 하나는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주고 배려해 줄 줄 아는 형제나 친구나 동료나 이웃을 옆에 두는 데 있습니다. 이런 친구나 동료나 이웃은 형제나 다름이 없죠. 에스텐 바흐는 한 사람의 진실한 벗은 천명의 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힘 이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연합되고 하나가 된 벗이나 형제는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어거스틴은 인간의 비극은 종종 사랑해야 하는 대상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하는 대상을 즐거워하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고 연합해야 할 형제가 이용하는 대상으로 바뀌고 이용해야 할 물질이 사랑의 대상으로 바뀔 때 인간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참된 연합, 진정한 하나됨은 형제나 상대방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벗과 사귈 때에는 벗이 그들을 위해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그대가 벗을 위해 어떠한 봉사를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든 도움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도와주고 봉사해주고 서비스를 해줄 때 진정한 벗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춘 3월의 따뜻한 봄날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날씨가 추워서 방 안에만 있던 우리 손녀 온유를 날씨가 따뜻하고 야외에서 산책하기 좋아서 데리고 놀이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동안 방 안에만 있다 보니 깝깝했던지 온유가 신이 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중얼거리면서 반대로 돌아다닙니다. 놀이터에 자기보다 좀 큰 아이를 보면 언니라고 부르고 안녕이라고 인사하면서 안부를 먼저 묻기도 합니다. 이렇게 밖에서 놀 때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때 할아버지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온유가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때가 언제냐 하면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품에 쏙 안기고 두 팔로 엉겨붙고 내 다리를 붙들기도 하고 손을 잡아 끌면서 자기가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곳으로 함께 가자고 할 때입니다. 그리고 넘어질 듯 뛰면서 웃고 함께 장난칠 때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가장 불행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것은 먹을 것을 주어도 안 먹고 나를 어떤 때는 모르는 척할 때입니다. 이렇게 신생아였던 온유가 한 가족으로서 관계를 맺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면 제 마음속에 세 가지 진리를 크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게 뭔가면요, 신뢰감, 기대감, 그리고 친밀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18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이제 한 가족으로서 커가는 것을 보니까 제 마음에 신뢰감이 생기고 그 아이가 저를 보고도 신뢰감을 가지고 또 그 아이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장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정말 내 핏줄이다라는 친밀감, 그게 생기더라고요. 신뢰, 기대감, 이 친밀감, 이 세 가지는 한 가족 안에서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깊은 관계에서 융합되어 이루어지는 연합꽃 하나됨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까?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온갖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비리나는 전쟁터와 방불합니다. 직장에서 돌아오는 남편이 하루 종일 두들겨 맞고 들어온 사람 같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 무서운 생존 경쟁 상에서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주눅이 들고 신경이 날카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신적인 폭력이 하루 이틀도 아닌 연일 계속된다면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짜증이 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집에 돌아와서는 시푸른 감정의 나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연합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깊은 사랑의 위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낙자요, 위대한 성인이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위로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외로운 사람과 함께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위로는 마음을 쓰며 돌보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이다. 위로는 고통을 가져가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함께 있으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의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 모두는 위로를 주고받아야 할 나약한 존재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헨리 나우엔 박사의 이 말에 전적 동의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특히 교회 공동체 속한 영적 형제들 간에 위로가 함께 하고 그리고 위로가 고통을 감당하고 고통을 나누고 고통을 최소화함으로 마음의 안정과 평안과 행복을 주는 웃음꽃이 피어나게 되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형제의 연합함, 하나됨이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형제 연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형제 연합을 선하고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했습니다. 이게 형제란 어떤 형제를 의미할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에 형제는 누구냐? 성경원어로 아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첫째로 친형제를 의미합니다. 같은 핏줄의 형제를 말하죠. 아담의 아들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 같은 핏줄에서 친형제죠. 노아의 세 아들 샘함 야벳 같은 핏줄에서 태어났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스와 야곱 친형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형제는 이복형제를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복형제였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복 오빠였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이복형제죠. 요셉과 그의 이복형제들 암논과 압살롬의 이복형제 압살롬과 솔로몬도 이복형제였죠. 그리고 셋째로 이 형제의 의미는 한 조상에서 나온 이스라엘 전 자손을 가리킬 때 아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형제라고 했죠. 전 이스라엘 족속을 한 형제로 보았습니다. 오늘날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형제, 동료, 벗입니다. 호세아서에 와서 그의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맺어지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맺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즉 영적인 형제들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육적인 이스라엘 자손과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으로 의미가 달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육적인 이스라엘인으로 영적인 한 형제로 인정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을 영적 이스라엘인으로서 한 형제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인을 한 형제라는 의미가 신약성에 와서는 또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한 형제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 곧 한 형제들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식구들입니다. 한 형제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피로 거듭 태어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은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연합이라는 원어는 야하드입니다. 연합. 이 야하드의 뜻은 하나됨, 결합됨, 연합됨, 함께 모두 동시에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형제, 한 지체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야하드란 원어의 뜻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눈에 보이는 지체와 내면에 보이지 않는 내장 등등의 사지백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연합이 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한 형제로서 한 지체가 되어서 행동의 일치, 삶의 통일성, 연합된 모습을 이루고 있다는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고의 원어는 토우보입니다. 이게 선하다라는 말, 토우보. 형용사로 사용됐는데 똑같은 발음으로 명사 토읍에 주류됐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토읍.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것이 토읍 단어를 씁니다. 이게 선하고 이건 토읍이죠. 즐거운 행복한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토읍의 가장 권위적인 뜻은 기쁜 행복, 가장 즐거운 행복감 이걸 표현할 때 토브라고 하는데 왕이 마음에 들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왕비와 결혼을 할 때 가장 행복한 마음을 나타낼 때 이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착한 영으로 선한 것을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푸는 행복한 마음을 표시할 때도 이 토브롭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560여의 정도 이 토브란 말이 나오는데 거의 이 성경 책마다 토브란 말이 계속 성경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39권인데 토브란 단어가 560여에 나온다면은 한 권에 거의 열 몇 번씩 이상은 나오죠. 20번씩 이상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한 가족으로서 이 형제라는 말은 한 가족으로서 신행제든 이복행제이든 예수 그리스도 한 핏줄 맺어든 한 교회 믿음의 행제이든지 간에 형제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기뻐하시고 그것을 아주 행복해 하시고 만족해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름다운 거라는 말의 원어는 나임인데 나임. 즐거운, 사랑스러운, 노래하는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연합이 마치 호흡이 잘 맞는 대형 오케스트라나 큰 합창단이 호흡을 잘 맞추어서 그 아주 화음이 잘 되고 연합이 잘 이루어진 감동스럽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이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형제 연합함을 볼 때 엄청난 오케스트라가요, 웅장한 소리로 아주 아주 절묘하게 아주 전문적으로 잘 융합이 된 잘 연합이 되고 화음이 너무나 잘 이루어진 그 연합된 아름다움 그것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이 이 아름다움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이건 진리죠. 그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어찌 그리 선한 거 이 선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거 이거는 아름다운 미예요. 진선미. 형제가 연합하는 진리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진선미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진선미 해놔서 이 무슨 뜻인고 어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하던가 그게 아니에요. 형제가 연합하는 것. 이 진리예요. 그렇게 돼야 돼. 동거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선하게 보시는 거예요. 선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미죠. 한자로 말하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한자로 말하면 미잖아요. 아름다움. 사무엘상 18장, 19장, 20장에 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의 사위 다윗과의 연합되고 하나 된 토브의 관계, 기쁨의 관계, 행복한 관계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던 때입니까? 사무엘상 20장 30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 보고 한 얘기예요.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의미에 벌고 수치되면 네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지금 너를 제치고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네가 모르느냐. 나는 네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데 다윗이 지금 왕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다윗을 끌어오느라 내가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정치적 원수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이 차지하게 될 왕의 자리를 차지할 다음 왕으로 지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그 왕위를 물려줄 생각에 다윗을 죽이려고 밤낮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요나단 그 아들도 힘이 놓여서 왕궁을 뛰쳐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밥도 먹지 않습니다. 다윗을 생각하며 너무나 슬펐기 때문에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형제 연합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그리고 20장 17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람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기 생명을 사람과 같이 다윗의 생명을 사랑했다. 요나단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다윗의 생명을 요나단이 보호를 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기뻐하고 좋아하고 아끼고 깊이 사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같이 연합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된 선한 삶의 행복한 동행을 보여주는 복된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생명과도 같이 여기고 지내던 요나단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행복하게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을 지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링컨에게는 변호사 시절부터 그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정적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드윈 스탠턴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유명한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는데 링컨은 그에 비하면 애송이 변호사에 불과했습니다. 한 번은 링컨이 중요한 사건을 맡게 돼서 법정에 나가보니까 스탠턴도 그곳에 나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링컨과 스탠턴이 함께 그 사건을 변호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법정에 앉아있던 스탠턴은 링컨을 보자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따위 시골뜨기 변호사가 어떻게 같이 일을 한다는 겁니까? 이번 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런 애송이와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하고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링컨을 골탕 먹이고 사람들 앞에서 독설을 퍼붓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통령이 된 링컨은 내각을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 바로 그 스탠턴을 임명을 합니다. 링컨의 참모들은 너무나 놀라서 일제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탠턴은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 후에도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것은 국가적 재난이라고 비난을 일삼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모들이 볼 때 스탠턴은 링컨의 원수였습니다. 참모들은 계속 스탠턴의 임명을 제거해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런 중요한 자리에 앉힐 수 있습니까? 라고 계속 항의를 했습니다. 지난날 스탠턴의 한 행동을 벌써 잊었습니까? 스탠턴은 당신을 비난하고 모욕한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를 없애버려야죠. 이 말을 들은 링컨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죠. 그러나 그것은 원수를 죽여서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서 동력하고 연합하고 사랑하는 친구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스탠턴을 내각에 임명함으로 적이 없어서 좋고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좋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링컨은 스탠턴과 함께 힘을 연합하고 하나로 뭉쳐 국난을 극복하고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컨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라고. 링컨 대통령과 스탠턴의 연합은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현재의 연합이 왜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다고 감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풍성한 은혜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더 풍성한 은혜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현재 연합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현재 연합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복은요, 아론의 대제사장 대간시에 대해 축복을 말합니다. 2절은 아론의 대제사장 대간식의 광경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면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늘의 일치가 되고 모세와 아론의 형제 연합된 은혜 위에 대제사장 아론의 사명의 축복과 직분의 축복을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 직무를 받을 때 고비로운 기름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기름은 향유 기름인데 값진 향재료로 만들어졌기에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불리워지고 또 값비싼 향재료이냐의 여부를 떠나서 제사장이라는 중대한 직무의 임직에 부어진 기름이기에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임직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은 직분의 권위성, 직분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속된 직분과 구별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선택된 대제사장으로서의 신령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형제 연합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형제 연합에 이런 복을 내려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는 축복입니다. 이것은 세상적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한 그 위에 하나님이 세상적인 축복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헐몬은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레바논 산맥의 최고봉으로 해발 2850m의 높이에 있는 산입니다. 1년 내내 흰 눈이 쌓여있는데 거기서 더운 여름철에는 눈이 녹은 물과 새벽 이슬이 남쪽 시온의 산들과 들녘에 내려서 메마른 땅을 적시고 비옥한 땅을 만드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28절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할 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보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의 축복을 빌고 있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은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거기서 풍성한 곡식과 가위를 생산하게 되는데 곧 세상적인 선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곳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육적인 땅의 축복, 기름진 땅의 복, 풍성한 열매, 풍성한 수확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 더 좀 확장해서 해석을 해드리면 이렇게 한 교회의 형제로서 연합된 이것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부도까지도 만나지 않게 하는 이런 불경기 때도 더 호갱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요. 흉년의 때 이삭이 백배의 축복을 받듯이 그런 복을 낳으신다는 거예요. 셋째로 영원한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일 끝부분에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복이 사명적인 축복의 사명적인 사명의 축복, 또 현세적인 땅의 비옥과 풍성한 열매의 축복뿐이라면 매우 불안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 지나가고 그런 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영생의 복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누리는 완전한 완벽한 행복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시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형제들이 연합할 때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행복하시고 형제들이 하나가 된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감격해하시고 감탄을 다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라,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어찌 그리 감탄문이잖아요. 감탄문 하십니까? 바로 연합되고 하나된 거기에서 세 가지의 완벽한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직분의 축복, 이 세상에서의 풍족한 축복,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의 피를 받은 한 행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형제를 사랑하고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형제를 사랑하고 해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로 9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마다 서로 사랑함이니라. 이 말을 보면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이 말씀은 분수를 넘어 가족의 형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교회에 믿는 형제를 어떤 형태로든지 해하는 것은 분수를 모르는 어리석은 짓이고 도를 넘은 제약된 행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에 관해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를 받고 하나님 가르침 받아서 이미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절대로 형제를 사랑하여 연합하고 하나가 될지언정 분수를 넘어서 해하지 말고 이간하지 말고 형제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신원하다는 헬라 원어의 원어는요, 에코티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에코티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복수자가 복수하다, 처벌하는 자가 처벌하다는 뜻입니다. 이 신원하다는 말은요, 즉 하나님은 다른 형제로부터 억울하게 죄 없이 무고히 당하는 자들 대신해서 복수하여 주시고 처벌하여 주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복수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너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겠다. 너를 해롭게 하는 자는 내가 대신해서 복수하겠다.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하면, 형제를 억울하게 하면 협력하지 않고 협동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원하겠다, 하나님이 복수해 주겠다. 무서운 말입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여서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않고 형제가 잘 되는 것을 마음 아파하고 배 아파서 터질 것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립하는 것은 천륜을 쪄버리는 것이요,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불효가 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 본문의 선하고 아름답다는 감탄에 경호하는 정반대로 더럽고 추한 일로서 하나님을 탄식케 하고 진도하게 하고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복수하는 하나님의 복수의 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모인 교인들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영적인 한 형제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손색함이 없었습니까? 부끄러움이 없었습니까? 마음의 끓이김이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한 형제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태어난 천국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한 형제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하고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했습니다. 0이란 숫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0은 그 자신이 외롭고 초라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늘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같이 있어줄 친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0은 1, 2, 3 모든 숫자를 만나보았지만 그들을 모두 잡고 가진 것이 없는 0의 친구가 되기를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은 좌절감에 빠지고 맙니다. 1도 0과 마찬가지로 친구를 찾아 헤맸지만 거만하고 교만한 숫자들에게 거절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1과 0은 친구가 되어 같이 연합하게 됩니다. 같이 연합하고 보니까 10이라는 숫자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까지 무시하고 멸시했던 숫자들이 자기보다 큰 10 뒤에 모여들어서 친구가 되기를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던져줍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작고 미약한 존재일지라도 뭉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면 또 다른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로서 불변한 진리이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행제가 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시면서 형제 연합, 하나됨의 진리의 진, 하나됨의 선함의 선, 하나됨의 아름다운 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진선미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지상교회인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명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 그의 형제들로서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단결하는 데 힘쓰고 형제를 미워해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한 형제 된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형제로서 교회를 중심하여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께 주시는 직분의 축복, 이 세상에서의 풍족한 축복, 영원의 영생의 축복,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